찬송가 284장 찬양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84장 2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새벽 우리가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에스겔 4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 척이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함께 했습니다.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 안에 여러 장소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그 담과 문과 바깥들과 안뜰을 살펴봤는데요. 에스겔 40장 27절 이하를 보면 안뜰 안에 반듯한 제단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안뜰에는 담이 없고 안뜰 자체가 바깥들보다 약 오늘날로 따지면 2.5m 정도 높았기 때문에 바깥들에 있는 예배자들은 안뜰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관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바벨론 포로들은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에도 너무나 심하게 타락하고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히 제사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에 관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다시금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참으로 귀한 기대를 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소망과 기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모든 면에서 어그러졌던 예배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영적인 소망과 기대를 오늘날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살면서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소망과 기대를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적용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소망과 기대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연결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영적인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아니,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 복락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고 확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 복락에 대한 확신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잘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에스겔 41장 본문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성전의 모습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징이 되는 장소인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1절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네,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성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에스겔 40장과 오늘 본문인 41장의 차이는요. 40장의 경우 성전의 외부, 외소라고도 합니다. 외부에 대해서 묘사를 했고 그에 비해 41장은 성전의 내부, 내소라고도 합니다. 내부에 대해서 묘사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엄밀히 따지자면 에스겔 40장 마지막 부분인 그 48절, 49절에 나온 현관, 이 현관도 성전의 내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또 41장에서도 성전의 외부에 대한 묘사가 일부분 나오긴 하는데요. 뭐 아무튼 크게 보자면 에스겔 40장은 성전의 외부에 대한 묘사이고 에스겔 41장은 성전의 내부에 대한 묘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41장 1절로 11절은 성전의 내부에 대한 묘사 중에서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골방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성소에 대해서 먼저 묵상을 보겠습니다. 성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코데시와 하헤칼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엄밀하게 말하자면 코데시가 정식 명칭이고요. 하헤칼은 일종의 성소에 대한 별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둘 다 성경에 나와 있고 또한 둘 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도 성소를 가리키는 용어로 코데시 그리고 하헤칼 둘 다 사용하는데요. 먼저 코데시는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 참고로 이 코데시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거룩과 관련된 표현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어요.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 거룩한 땅, 거룩한 사람, 이런 식으로 사용되었는데, 자, 그러므로 코데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성소의 의미, 뭐 분명하죠. 거룩, 그 뜻 그대로 거룩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도 거룩하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영원불변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그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은 영원불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 번 다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까지 우상숭배의 모습이 침투해서 성전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렸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린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그러니까 성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코데시, 거룩이란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거룩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거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나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들이 실천해야 할 거룩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모습을 가지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을 나와서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 밖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적어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사랑을 외치고 헌신을 외치고 용서를 외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을 했는데,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이 인색하고 헌신을 외면하고 용서에 고개를 돌려버린다라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와서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을 잘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성소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 있죠? 하헤칼인데, 하헤칼은 원래 능력 있는, 위대한, 이런 뜻을 가진 야콜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한 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강조하는 것이 이 하이칼이란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자, 성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이칼, 능력과 위대함이란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날마다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당신의 백성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는 1년 365일, 아니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찬양, 그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 있죠.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전에서, 이곳에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늘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삶 속에서 평생토록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 첫 시간 주님 중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성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만 거룩한 모습 가지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을 나와서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을 꼭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